사도행전 28장 말씀은 바울의 멜리더샘 체류, 그리고 로마 도착 및 가택연금, 그리고 가택연금 상태에서의 로마 사역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지난 장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큰 위기를 맞이한 바울이 탔던 배는 간신히 멜리데라는 섬 부근에 좌초합니다. 배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바닷물에서 헤엄치거나 또는 널 조각이나 배 물건에 의지하여서 가까스로 구조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 본문 1절에 멜리데라는 이름은 페니키아인들이 최초로 그 섬 이름을 붙인 것인데 그 섬의 뜻은 피난처를 뜻합니다. 바울이 이 섬의 이름을 확인했을 때 바울은 아마도 그 이름의 의미를 알았을 것이고 아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면서 멜리데라는 그 피난처의 섬으로 자신을 구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가 오고 날이 차서 더욱 춥고 또 배고프고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이때 원주민들이 불을 피우고 영접을 하며 특별한 동정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바울도 불을 피우려고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었는데 마침 그 속에 있던 독사가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무는 일이 발생합니다. 원주민들이 말하기를 그가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바울은 살인자여서 정의와 복수의 화신인 디케라는 신의 추격을 받아서 독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고 있는 동안 바울은 전혀 해를 입지 않았고 쓰러지지도 않았고 몸이 부어오르거나 죽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아무 이상이 없자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바울을 영접하여서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운 그의 아버지를 바울에게 인도했을 때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낫게 했고 그랬더니 또 섬의 다른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바울 일행을 대접하고 떠날 때까지 쓸 것을 배에 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기적은 복음 전파의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멜리데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며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뒤에 그분께 나아오는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신 장면을 또한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목적지로 가시는 길이라도 그분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멈추어서 치유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 역시 그의 온 사역의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것은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도였지만 늘 형통한 삶을 살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와 사역을 하면서 큰 위기와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위기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위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기와 고난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대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배가 좌초되어서 표류한 상태로 멜리데 섬에 도착해 있지만 자신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묵상하며 구약 말씀에 그 창세기의 요셉을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 종이 되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 때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11번째 아들로 남아 있었다면 과연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예상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를 이끄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데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가 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과 섭리로 요셉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상고한 말씀의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될 줄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의 그 죄수의 신분이 로마 군사들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는 길잡이가 되었고 비록 로마까지 항해하는 길이 험난하여서 배가 좌초되고 표류하는 상황을 맞이했지만 거기서도 바울은 위기를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선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때로는 인생의 광풍과 또 풍랑이 몰려오고 또 어려움과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신뢰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바울이 탄 배는 겨울 석 달을 지내고 수라구사를 향해 출발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의 머리 장식은 디아스 구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쌍둥이 형제 또는 하늘의 쌍둥이란 말로써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의 아들이며 항해의 신들이고 뱃사람의 보호자들인 카스토르와 폴리 데우케스였습니다. 여전히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풍랑을 겪었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제우스의 아들이며 항해의 신들이고 뱃사람의 보호자들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그 뱃속에서 오로지 사도 바울 그 한 사람만이 바다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배는 수라구사에 도착해 사흘을 지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북쪽으로 항해해서 이탈리아의 발끝과 같이 생긴 부분에 있는 나폴리만에 있는 그 레기온에 이르러서 하루를 더 정박하고 남풍을 타고 항해하여서 보디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육로를 통해 로마로 향했고 자신이 꿈에 그리던 로마에서 주의 형제들과 감격적인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방문하기를 고대했던 그 로마에 도착해서 그리고 그 로마 인근 도시에서 첫 형제들을 직접 만난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큰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정말 충분히 그럴만했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을 묵상하면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850명의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말을 듣자마자 광야로 도망하여서 로뎀나무의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할 만큼 두려워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하실 때 그는 자신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오직 나만 남았다고 두 번이나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명을 남겼다고 엘리야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긴 선교 여행과 또한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다섯 번의 재판과 험난한 바다 백길 호송길을 거쳐오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자신이 혼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과 떨어져서 홀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입성했으니 말입니다. 그토록 방문하기를 열망했던 로마에 예상하지 못했던 죄수의 신분으로 방문하였고 또 동역자들과 함께가 아닌 자기 홀로 도착한 바울은 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많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게 하신 동역자들을 통해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만났던 그 형제들은 아마도 자신이 3년 전에 로마에 그 편지를 썼던 그 로마서의 수신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하나님의 형제들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인근 도시에 마중 나왔을 때 바울은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는 동안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도행전 23장에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였듯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로마에서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첫째로 그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나 아니면 그의 조상들의 풍속을 배척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가 체포되어 로마 사람에게 넘겨졌지만 조사를 받은 후에 로마인들은 그에게서 죽일 만한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가 자신의 백성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그를 놓아주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거슬리지 않았으며, 또한 로마인들 역시 아무것도 바울에게 거스르지 않았고, 또한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하여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해명하면서 내가 죄수가 된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망, 곧 예수 안에서 성취된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 어떠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듣거나 이야기한 바가 없어서 바울의 사상이 어떠한가를 따로 날짜를 정해서 듣고자 했습니다. 이제 정해진 날에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도래를 설명하고 증언했으며 성경으로부터 예수에 대해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애써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회의적으로 생각했었고, 결국 그들은 서로 의견이 갈려서 집으로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인용했던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담대하게 그들에게 적용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귀를 둔하게 하고 눈을 감은 탓임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고의적으로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졌으며 이방인들은 그것을 열린 귀로 받아들일 것이지만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귀들을 닫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또한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비록 바울의 한쪽 손은 아직도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려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매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며 인간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으로는 여호와를 당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며 심지어 악함마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셨지만 바울이 바라지 않았던 죄수의 상황과 신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섭리가 오히려 바울을 더욱 안전하게 로마에 이르게 하셨고 바울의 증언이 더욱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을 성실하게 믿으며 따르는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깨닫지 못한 또는 예상치 못한 위기와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삶의 광풍과 독사 같은 사람에게 물린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사도바울과 같이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거친 인생의 파도 앞에 좌초하고 표류할 때도 있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항해하게 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과감히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말씀의 동역자들을,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강한 남풍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바울은 다른 목회서신을 통해서 그가 2년 후에 석방되었음을 증거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는 2년 후에 다시 체포되었고 다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 주후 64년에 처형되기 전에 약 2년간 더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쯤에야 그는 자신이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선교가 로마에서 끝난 것으로 끝이 나지만 또한 로마에서 온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리라는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한 복음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도행전으로 주님 다시 오실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